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1861년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간철시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남북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터에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정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 남부군과 북부군을 합쳐서 전사자 군인만 2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외 질병과 기아로 죽어간 민간인의 수가 그 두 배인 42만 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6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드디어 노예들은 한 인간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며 얻어낸 자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던 자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유가 주어지자 많은 수의 노예들이 전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과 동일한 주인이 주는 보잘것없는 음식에 만족해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잠자리에 만족해하며 노예의 삶을 지속해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강요받아온 그들에게 그 삶은 어느새 버리기 힘든 편안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노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다른 비난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충돌에서 오는 비난입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한다면, 교회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오는 비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담지 못해서 받게 되는 비난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비난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대부분의 비난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짓의 모습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치부를 지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더해졌을 때 하는 첫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벌거벗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인생에 더해졌을 때 반응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이 제된 그들의 인생에 더해졌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된 존재를 외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된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큼은 의로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알량한 행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썩은 시체와 같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무덤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흰색으로 덧칠을 해놓았습니다. 겉은 그럴싸한 거룩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열심으로 치장합니다. 그러기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를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악과 그 안에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무서운 것은 그들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함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 노력과 행함 뒤에는 항상 자신의 의와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자 회칠한 무덤이냐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 폐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렇지 않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된 존재를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존재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교회의 문턱에, 또 한 발은 세상에 여전히 두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저는 율법이 제 인생 가운데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등했습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지혜에 대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삶에 더욱 깊이 빠져서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갈등은 했지만 세상의 종욕을 놓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책방을 들렀다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바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회심 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나의 고백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나는 페루나였다. 나를 알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르쳐 패기와 박력을 지닌 유능한 젊은 사업가로 높여주었지만 나만은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내 구두 속에 돌멩이 때문이었다. 내가 어둠 속에 빠져들면 들수록 나의 양심을 더욱 예리하게 찌르고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쉼없이 비추어 주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도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고통은 끊어질 날이 없었다. 그처럼 추하게 일그러진 모습이 결코 나의 참 모습일 수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됨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알미라는 것이 믿음 없는 인간의 본능 앞에서 얼마나 볼품없이 허약한 것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증폭되는 갈등 속에서 나의 이중생활은 계속되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술독에 빠져 있었고 주일이면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 봉사를 하였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 심리였다. 주일 하루 봉사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잘못된 삶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릇된 삶을 청산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매 주일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율법이 목사님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된 본질을 드러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방탕의 삶을 살면서 번민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방탕의 삶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이상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면 죄를 우리가 더 지어서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의 어이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면 됐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면 됐지 무슨 행함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이런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도 율법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내가 아니냐. 바울은 골고다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났던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저주받은 옛사람, 옛자의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어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죽음에서의 승리, 그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옛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서의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아는 자,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전히 육신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거나 주관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죄의 권세라 했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곳곳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4절입니다. 제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타락 전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이전의 상태를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세 페카레.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락 후의 인간을 어거스틴은 논포세 논페카레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옛사람, 옛자의 상태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흑암의 건세에 있는 상태,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 회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죄를 얼마든지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 이후의 인간을 어거스틴은 논포세 페카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제 완벽하게 된 상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대했던 몸의 구속의 상태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몸의 구속을 입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와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세 놈 페카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요지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구절씩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고리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자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고리를 끊은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는지, 그 후로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자범적으로 애통함 없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넓혀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복은 이렇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복은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ncomparably great power.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문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Incomparable great power. 무엇입니까? 죄와 싸겨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어떠한 옥죄어오는 환경을, 조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당신이 담임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지어다. 자, 그런데 왕왕 우리는 이 여기는 삶, 믿음의 삶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기반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을 근거한 전적인 의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성령님의 확증함 가운데 이제 제가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이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기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를 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아비의 심정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명령을 하시더라도 결국에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확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발길을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죄어오는 삶이 너무나도 엄청나다고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드리는 자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로 세워졌으니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며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드림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환경을 대항하며 싸워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드리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패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의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물의 부위를 하나하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의 모든 부위를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모든 부위를 이와 같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혀,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허무한 정욕과 썩어질 것들을 드러내는 올바르지 못한 미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남을 욕하는 독을 뿜는 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남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선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종욕을 자극하고 죄를 짓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설교하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그저 성경적 교리로 성경적 교리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해야 할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해서 집안 곳곳에다 붙여놓고 그의 평생 동안 그 결심문을 바라보면서 실천하며 드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심문의 다섯 번째가 이렇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20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28번입니다.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70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도 율법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 안에서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철저한 자기점검과 끊임없는 노력과 순종으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나를 따라왔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